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29일 쿠바를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최근 지난 50년간 지속된 교착 상태를 종식한 뒤 국교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후 4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의회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이날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공식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쿠바의 정책과 행동 여러 면에서 심각한 우려와 견해차를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제프 블라터 회장은 29일 스위스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다시 한번 회장직에 선출됐습니다. 블라터 회장이 5선에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4년 더 피파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피파가 부정부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보다 많이 득표했지만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피파 선거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투표에 앞서 후세인 왕자가 선거에서 중도 포기하면서 피파 회장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블라터 회장은 선거 직전에 피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당장 내일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다시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피파를 개혁하고 또 투명하게 이끌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고급 호텔 두 곳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28일 저녁 바빌론 워워크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그 뒤 몇 분 만에 크리스탈 그랜드 이시타르 호텔 외곽에서도 차량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폭탄이 원격 조정에 의해 폭발했고 이로 인해 사상자와 많은 차량들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테러 공격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ISIL은 이달 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서부 도시 라마디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9일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0.7%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날씨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다 달러화의 강세로 수출이 감소하고 저유가로 인해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가 다소 성장했다는 앞서 잠정치 발표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잠정치와 수정치, 확정치로 나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완만한 성장이 이뤄졌고 전문가들은 경제가 곧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지역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 사원이 29일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4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보안 관리들이 다맘에 있는 사원 근처 주차장에서 의심스러운 차량에 접근한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주에도 카티프의 시아파 사원이 자살 폭탄 공격을 받아 신도 2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쪽에 있는 화산섬에서 29일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께 화산섬 구치노에라부시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가 화구로부터 약 9,000m 이상 치솟고 근처에 많은 암석과 돌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의 마그마가 지상으로 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 경보를 발령하고 현지 주민 14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청은 대규모 분화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기조에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통일 박람회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진입 미 태평양 사령관은 취임 연설에서 도전 과제들 중 북한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From North Korea with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ntercontinentally to China's preposterous plans.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기조에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푸는 미한일의 접근법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미한일 세 나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동시 방문해 중국의 동참을 적극 요구했습니다.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베이징에 도착해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동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제재 이행, 그리고 대화로의 복귀 유도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28일 밤늦게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과 한반도 현 정세의 불확실성과 북한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성을 갖고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그러나 북한의 압박이나 제재를 강화한다는 데에는 사실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추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핵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한일의 공통된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28일 오후 중국을 찾아 우 대표를 만났고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베이징에서 우 대표와 회동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핵 육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들은 28일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 측 육자회담 차석대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자국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한일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그비노프 특임대사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발언은 비건설적이며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등 뒤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담합도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당사국의 실질적 우려를 고려해 정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적극적 군사활동은 북한뿐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미한일의 압박 강화를 통한 대화 유도라는 대북 접근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러 입장과 한미일 입장이 압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온도차가 크게 있다. 이것은 결국 핵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법에서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최근 서울에서 3자 회동을 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 시도 노력을 하면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회담 복귀 압력을 가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한 두 나라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원자력 협정 협상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마이클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양국 동맹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하원 대표단은 양국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박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통일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통일 박람회가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2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개막식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착실한 준비를 통해 통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 교류와 인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간 협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박람회 개최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일 준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개막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광복 70년을 맞아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통일 국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통일박람회에는 한국의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 언론기관 등 모두 164곳이 참여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준비 노력을 알리게 됩니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또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음악회, 사진 영상전 그리고 통일 열차 탑승 행사 등 통일을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의 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미 태평양 사령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사령부 소속 35만 명의 병사들과 직원들을 지휘하게 된 해리스 사령관은 평소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우려와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이임식과 취임식에 27일 하와이의 미군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세미엘 라클리어 사령관이 43년의 해군 복무를 마감하며 주의봉을 후임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넘긴 겁니다.
Admiral Harris, I'm ready to be relieved.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달려 있다며 태평양 사령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merica's future rests with the Asia Pacific.
Over 350,000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미 태평양 사령부는 35만 명의 병사와 직원, 2천 대에 달하는 군용기, 180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취임 연설에서 태평양 사령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지적하며 북한을 첫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From North Korea with it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ntercontinentally to China's preposterous claims to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매립 공사를 하며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과거 북한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던 지난해 1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부와 그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북한은 영내 최대의 안보 우려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총문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I believe that he is a very opportunistic and very unpredictable and ruthless leader.
김정은은 매우 즉흥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무자비한 지도자란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의 고위급 인사 교체가 너무 잦다며 이런 행태가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북한에 대한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자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고위급 숙청과 처형을 거론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측근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하고 예측하기 힘든 행동 때문에 북한을 영내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어떤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들은 해리스 사령관의 성장 배경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9살인 해리스 사령관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뒤 미 해군 부사관으로 일본에 주둔했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가 아시아계 미국인으론 해군에서 가장 고위직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미 해군사관학교와 하버드대학원, 영국 옥스퍼드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주일 미군사령관과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미 해군의 아시아 담당 요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27일 연설에서 해리스 사령관의 이런 가족 배경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함대가 가장 고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기여했고 역동적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상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인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까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상의 해군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스톡홀름 합의가 타결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설치해 일본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은 북일 스톡홀름 합의가 타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왜 진전이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식으로 합의 타결과 불이행이라는 행태를 반복해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북한의 재조사를 다시 없는 기회라고 환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회가 요구한 것은 북한의 재조사 결과 통보가 아니라 납북자들의 귀국이었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납치 문제 재조사가 지난해 7월에 시작된 만큼 1년이 되는 오는 7월까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때까지는 북한의 재조사에 상응해 일부 해제한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맞춰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완화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다가올수록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해온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3월 말 북한산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연루된 혐의로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허 의장의 차남인 허정도 씨를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총련뿐만 아니라 북한 측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총련 압수수색을 국가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스톡홀름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허종만 조총련 의장도 일본 경찰이 자신의 차남을 체포한 데는 북일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허정도 씨 체포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압박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자민당은 지난 13일 대북 제재 강화 검토반을 발족시켰습니다.
나치 피해자를 돌이물으스타메니와 세이프모 와가 총ですね.
지난해 9월까지 일본 내각의 납치 문제 담당상을 지냈던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납치 문제 대책 본부장은 일본인 납북자들을 되찾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려면 압력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작업반에 주문했습니다. 자민당의 대북 제재 강화 검토반은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부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제재 조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반은 북한이 다음 달 말까지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아베 신조 총리에게 대북 제재 강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배경과 향후 전망 그리고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과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좀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작년 5월 29일이죠. 스웨덴 이제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일본이 이제 국장급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의된 내용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제 북측이 북한이 재조사를 하고 또 납치 피해자 재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일본의 대북 국자 제재 중에 일부를 해제하고 대북 지원을 검토한다. 이 내용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됐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사실 지금 한 1년이 좀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그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아, 북한이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특별하게 북한 납치한 일본인에 대한 어떤 조사 내용도 나온 것이 없고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작년 이제 12월이죠. 유엔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 나올 때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이 좀 주도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둘러싸고 또 일본과 북한 사이에 좀 이 대립 관계가 좀 형성되어지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올 2월 달에 북한산 송이죠. 그걸 이제 중국산으로 위장해가지고 일본에 수입해본 이 문제 때문에 또 조총련 의장 또 그 차남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서부터 지금 북일 관계가 상당히 그 1년 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냉랭한 또 애초에 합의했었던 그런 그 스톡홀름 합의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북한은 어째서 처음과는 지금 다른 어떤 그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예, 북한도 이제 작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진전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톡홀름 합의까지 이끌어 왔고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북한이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납치 피해자에 대한 뭐 재조사를 시작했지만은 아무런 이제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 납치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그 불만 또 계속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것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역시 그 일본이 작년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의 이제 반발을 산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납치자 문제를 둘러싸고 애초에 합의되었던 북일 간의 합의가 계속 어려워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 그 조청룡 의장 그 차남과 관련되어진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북일 관계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제 일본이 또 미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 같이 대북 공조가 더 강화되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입장이 상당히 좀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도 여기에 지금 같이 공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일 관계가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갈등, 대립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은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는 7월까지는 이제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봐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벌써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북측에서 지금 합의한 내용 중에서 아무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인 납치자 관련되어진 민간 부분에서도 계속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조총련과 관련해가지고 2월 달에 문제가 됐지만은 최근까지 이제 그걸 둘러싸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 또 북한과 또 일본 정부 사이에 계속 그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속에서 결국은 북한도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북한이 애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진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약속한 해제, 대북 제재 해제를 가지고 더 연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아베 수상에게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다시 부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달까지 뭔가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다가 스톡홀름 합의가 아예 깨질 가능성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지금 최근에 그 조총련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그 불법 밀수 문제죠.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아주 북한이 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스톡홀름 합의가 좀 뭔가 결과를 내고 그런 가능성이 낮고요. 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얼마 전에 이제 한미일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 같이 그 대표들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압박 또 한미 3국의 공동 보조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마 그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톡홀름 합의는 글쎄요. 지금 뭐 깨진다고까지는 뭐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아 그렇지만은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톡홀름 합의를 뭐 저 일본과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깬다 뭐 그런 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좀 서로의 어떤 그 입장을 타진해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선은 이제 북한의 반발이 지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조총련이 올해 이제 60주년 되는 해가 아닙니까 일본에서.
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조총련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조치를 한다라고 북한이 지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은 과연 그 북일 관계가 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스톡홀름 합의를 가지고 계속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남광규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와 일본이 납치 재조사 문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5월 출산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47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 중인 종합양묘장을 시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여정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등과 함께 호명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1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평양 순안국제공항 제2청사 공사 현장 방문에 동행한 이후 47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김여정이 이달 중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처형된 것으로 보고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김 제1위원장의 이번 동정기사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유럽의 대북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식량 위기는 부족한 재원 때문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럽 북한인권협회가 최근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규모 기한은 자연재해나 국제적인 제재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 대북 식량 지원에 6,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북한 지도부는 2012년과 2013년에 로켓 발사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김 씨 일가 축하 행사에 2억 달러, 스키장 등 사치시설 건설에 3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지도부가 600만 달러짜리 요트 같은 사치품 구매 등 낭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이렇게 낭비하는 자금으로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해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국제 원조기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 내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분배 감시와 국내 여행 제한, 투명성 부족과 북한 정부의 전용에 대한 취약성 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분배 감시 없이는 원조도 없다는 유엔 원칙을 고수해 식량 분배와 소비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당국을 통해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에 북한 주민들을 당국과 분리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엔 기구들은 유엔의 인권 우선 원칙을 강조하는 등 지원에 따른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한국과 유럽에 정착한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인조고기밥과 꼴뚜기 순대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 음식인데요. 이 음식들을 맛보고 이해하기 위한 행사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싱거운 거. 싱거워요? 아니, 싱겁다는 거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 싱겁게 먹는다.
인천 시청 앞 광장.
때이른 무더위에도 많은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처음 보는 여러 음식을 맛보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에는 꼴뚜기 순대와 두부밥, 인조고기밥 등 여러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요. 이 음식들은 모두 북한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입니다. 주변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단순한 시식을 넘어 점심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약 500인분의 음식을 무료로 나눠줬는데요. 통일교육 인천센터의 박춘배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에 음식 그 체험 행사는 작년에도 뭔가 색다른 거 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북한 탈북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서는 그럼 북한 음식 문화 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70년 동안에 굉장히 멀어진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지난번 고난의 행진 때에 음식이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늘도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리도 느낌을 가지고 아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근데 도리어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은 다이어트 음식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고 나눠주는 사람은 인천 지역에서 북한 음식 식당을 운영하는 탈북민 사장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음식들에 관심을 가지고 맛보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 음식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인조고기밥, 두부밥, 오징어 순대, 순대, 아발 순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 해서 인조고기예요. 공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어 인조고기밥이에요. 섬 일반 섬에 다 드시는 거예요. 아니 섬인들 말고도 북한 사람 다 들어요. 아무 사람이나 길거리 음식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 길거리 음식에 그러니까 대체로 다 드시는 거예요. 새벽에 4시 만에 모두 나와서 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뭐 여기 와서도 잘 정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에 많이 소개시키고, 예, 우리 음식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북한 음식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소개시켜요.
인천 지역 탈북민들도 새벽부터 함께 나와서 음식 마련과 배식을 도왔습니다.
탈북민인데 우리 저 같이 탈북한 분을 제가 여기 와서 이게 아침부터 제가 도와준 분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탈북에 왔는데 제가 도움이 많아 이제는 한 어쨌든 여기 한국에 와서 제게 작은 도움이 많아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는 예, 좋아하거든요. 예, 북한에 대한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해서 제가 봉사하러 여기 온 거예요. 이런 차이에서 저희 우리 이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 저 화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안전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이게 남한과 예, 북한과의 예, 이런 예, 통합이 이루어지고 아 북한 음식이 정말 이렇게 맛있구나 이런데 궁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됐어요.
탈북민과 가족이 결혼하면서 가정 안에서 작은 통일을 경험했다는 한 자원봉사자는 자신과 가족의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저희 가족이세요. 예, 오셔가지고 이제 저기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되게 순박하고요. 되게 열심히 사시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되게 북한 분들 상냥하시고 성실하시고 되게 살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선입견 없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먼저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라 못지않게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화합도 잘 되고요. 또 이제 그쪽 문화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 음식을 맛보면서 북한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 뭐지? 오징어 순대. 우리는 그렇게 막 맵고 이런 거 잘 안 먹잖아. 근데 이게 처음엔 맛있게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좀 딱한 생각이 들어. 아유 이렇게 이거 먹구나. 근데 잘 먹었어요. 우리는 그거 별식으로 먹잖아요. 우리는
매일 있는 점심 시간을 특별한 음식으로 채운 시민들. 음식을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특이한 것 같아요. 씹히는 식감도 그렇고 그냥 뭐 좀 약간 짠 것 같아요. 입맛에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는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동질감도 느껴지고 그다음에 좀 서먹한 감정도 없어지고 같은 그냥 우리 그냥 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인천시와 통일교육인천센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통일교육인천센터의 박춘배 회장의 말입니다.
반복교육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쪽에 특히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그 연평도 폭격 도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민감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는 튼튼히 하되 그러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북한 정치 체제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좀 인간답게 살게 해주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거든지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에 그때에 평화롭게 또 좀 더 스무스하게 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의 감정과 문화가 동질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광복 분단 70주년을 남북관계 진전 기회의 해로 보고 민선 6기 남북교류 기본 계획을 세워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에서 10월에는 대학생 통일 논문 발표 대회, 8월에는 초중학생 통일 캠프, 10월에는 통일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보요이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41분 막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은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한반도 시간입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 중인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부패 스캔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블래터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29일 태국 방콕에서는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남아 주변국과 미국 또 관련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선박을 타고 표류 중인 난민들을 구조하고 또 근본적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동남아 해상 난민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요.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미 수천 명이 바다에서 숨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상 난민은 대부분 미얀마 로힝야족이나 방글라데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기 위해 바다로 나왔다가 안다만 해와 벵골만 등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도는 난민의 규모가 밝혀졌나요?
정확한 해상 난민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만 5천 명의 해상 난민이 발생했고요. 올해도 1분기에만 2만 2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얼마 전 2천 명 이상이 바다에서 숨졌다고 밝혔고요. 또 배가 침몰됐지만 다행히 구조되거나 아니면 주변국 해원으로 헤엄쳐와서 구조된 난민이 이번 달에만 3,500명에 이릅니다.
네.
여전히 바다에 떠돌고 있는 수만 명의 난민들은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질병에도 노출돼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 10만 명 이상이 바다에서 떠돌고 있는데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오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해상 난민 중 로힝야족은 원래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 이주됐지만 미얀마에서 여전히 자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 바다로 나온 것이고요. 또 해상 난민 중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행을 결심한 방글라데시 출신들도 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은 처음에는 이들을 받아들였지만 난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난민 수용을 거부했고요. 최근 난민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자국 송환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국제회의로 돌아가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태국의 따사낙 파티 마프라곤 부총리는 우선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위해 긴급히 인도주의 지선에 나서고 둘째로 난민들을 위험한 바다에 몰아넣는 불법적인 인신매매 조직을 근절하며 마지막으로 난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해상을 떠도는 로힝야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 회의에서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은 미얀마가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라고 촉구한 반면 미얀마는 자국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자국에 대한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볼커 투워크 유엔 난민 담당 보호 담당 부대표는 미얀마의 모든 국민이 전적으로 로힝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국적과 자유를 부여할 것을 궁극적인 해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미얀마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한 흐틴 린 미얀마 외무부 장관 대행은 유엔이 사태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자국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미얀마가 왜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영국이 미얀마에 대한 통치를 쉽게 하려고 로힝야족들을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이주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미얀마에서는 현지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힝야족들은 미얀마에서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요. 또 사는 것도 난민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들, 딸을 낳는 출산의 권리도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얀마에서 유혈 충돌도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어떤 입장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은 최근 수년간 미얀마에서 극단 중인 불교도들에게 의해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종교적 박해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전 국민의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지도층도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도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 여사도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얼마 전 역시 아시아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수치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로힝야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 대표도 참석했다고요?
네, 앤 리처드 국무부 차관보가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바다에서 당장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 나오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이날 말레이시아의 다토 에브라임 압돌라 외무장관은 미얀마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난민 구조를 위한 정찰 비행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태국의 파티마 프라곤 부총리는 미군이 정찰 비행을 위해 태국군과 협력해서 자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에 대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비 확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인공섬에 처음으로 무기를 반입한 것이 확인됐군요.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익명의 미군 관계자가 미국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여러 개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 한 곳에서 이동식 대포 두 기가 정찰 결과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미군이 대포가 반입된 것을 확인한 건 최소한 몇 주 전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해당 성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철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보 사안이라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군이 해당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하고 또 중국군이 정찰기에 경고를 했었는데 대포까지 배치했다면 긴장이 훨씬 고조됐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미군의 활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군 관계자는 중국이 설치한 무기는 자주포 형태의 무기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자주포는 전차와 비슷하게 생겨서 스스로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장갑이 얇고 대신에 대구경으로 먼 거리의 목표를 공격하는 포의 성격이 더 강한 무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주변에서 활동하는 미군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게 미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보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의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스프래틀리 군도가 중국 영토이며 따라서 중국은 군사적 방어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섬에 배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중국 해와 도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미국을 현혹한 발언도 했는데요.
네.
미국은 이성적이고 차분한 자세로 도발적인 발언을 삼가해야 한다면서 그런 발언은 남중국해 갈등에서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다른 입장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하와이에 열린 태평양 사령관 이침식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군비 확대를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조치들은 아태 지역 안보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영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거부하는 정찰 활동도 미국이 계속한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비행과 항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군은 앞서 남중국해 해당 해역과 상공에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회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위대가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아베 총리는 28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남중국해에서 어떤 국가가 매립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안보 법제를 적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매립은 바로 중국의 인공섬 조성을 뜻하고요.
네.
새로운 안보 법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국을 아주 군사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본이 얼마 전 자위대의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위대 활동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자위대 파견의 조건은 한층 확대한 겁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남중국해 작전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추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회장 선거가 실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프 블래터 전 현 회장이 4년 더 국제축구연맹 FIFA를 이끌게 됐습니다. 블래터 회장은 29일 스위스 로젠에서 열린 제65회 FIFA 총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총 209표 중 133표를 얻어 승리했는데요. 네. 블라트 회장은 이날 요르단 출신 경쟁자인 후세인보다 60표나 많은 득표를 하고도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투표에 앞서 후세인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피파 회장 연임을 확정했는데요. 이로써 블라터 회장은 오는 2019년까지 국제축구연맹을 이끌게 됐습니다.
네, FIFA가 워낙 큰 부정부패 스캔들을 겪고 있어서 이 블라터 회장이 제대로 이 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블라터 회장은 이 문제를 언급했나요?
네, 블라터 회장은 이날 선거에 앞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 FIFA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중국 리커창 총리가 이번 주 남미 순방을 마쳤는데 중국 매체들이 경제적인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부인과 함께 브라질과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칠레 등 남미 4개국을 최근 방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부 부장은 이번 방문으로 중국과 남미 국가들의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리 총리의 남미 순방이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면서 무역과 금융, 기반시설 건설,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질 좋은 시설을 남미 국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와 무역 관계가 한층 발전되고 지역 간 협력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중국 매체에 따르면요. 리 총리의 이번 순방으로 브라질과는 35건의 약 520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협정을 체결했고요. 콜롬비아와는 12건, 페루, 칠레와도 10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70건의 공식 합의문을 체결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은 최근 자국의 철도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브라질과는 남미대륙 횡단철도 논의를 구체했고 페루와도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연구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리 총리는 이번 순방 기간 중 중국 열차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직접 중국산 지하철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현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30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우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북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최저 17도,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개성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5도. 함흥은 흐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1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30일 토요일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에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는데요. 우선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기획으로는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retirement plans in America. Americans try their best. Have some sort of a retirement.
계속해서 영어 강좌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조은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